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진리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증거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 1장은 여러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 1장이 시작할 때는 마치 1장의 주인공이 엘리멜렉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서 얼마 있지 않고 죽게 되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스토리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룻의 신앙을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1장에 가서는 다시 나오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였지만 모압을 떠나서 긴 여정을 출발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1장이 강조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산출하는 믿음,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먼 이방 땅 모압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오미는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는 듣는다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이고 또 1장의 마지막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단어이죠. 만일 나오미가 모압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후회의 눈물만을 흘리며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라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경험했을 그 절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할지라도 바로 흘러 떠내려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의 형편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라서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라서 고향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알았던 그 나오미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미는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빈 털터리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인 파산 상태였지만 베들레헴까지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나오지만 그러나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방황하는 모습을 이 강대상에 서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가장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은 은혜조차도 이제 점점 더 소진시켜 나갈 것이고 나중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종하여 들은 말씀은 잊혀지도록 그저 흘러 떠내려가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아만이 자기 나라의 노예로 잡혀온 어린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나아만은 충분히 그 여종의 말을 무시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여종의 말이었지만 흘려 듣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먼 여행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 결과 그의 평생에 이룰 수 없었던, 그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지울 수 없었던, 또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남으로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문둥병이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은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결국에는 자신의 것으로 삼고 맙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비참과 절망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들었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저 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그들의 그 시선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성공했다면, 그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형편 가운데 고향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제가 이 아침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 지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갑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오전 설교만 150편의 설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결실들을 맺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더욱 집중하셔야 되고, 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빈약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두서없는 그런 진리를 전하는 형편없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설교자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오셔야 하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나오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랫동안 이 본문을 묵상해야 그 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그가 풍부할 때에 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형통할 때는 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고난은 쓴 것입니다. 고난은 비통한 것입니다.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라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살 때는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였고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그 고난의 흔적이 그 외모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세월은 우리의 외모를 변하게 하지 않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얼굴의 모습을 많이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이었다면 우리의 외모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은 나오미의 외모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인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원망과 불평 같지만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통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참아내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고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욥기 1장 21절의 그 욥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재산과 또한 자기 자녀를 다 잃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와 똑같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가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욥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깊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곳에서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에는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마라, 고통, 괴로움을 의미하는 마라라 그렇게 부르라고 자신을 새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그것은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 때문에 자신이 깊은 절망을 맛봤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자기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얻은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또 형편이 나아져서 다시 풍부하게 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얻었던 그 진리를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형통함을 주시면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종종 그렇게 먹을 때가 있는데 이곳에서 저는 나오미가 그렇게 그런 의도에서 자신을 새로운 이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통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제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나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항상 순복할 수 있도록 나의 자세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한 것입니까? 세상 물질의 기준에서 보면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하였지만 고난 가운데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1장 마지막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끝마쳐지지만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품에 안는 그림으로 끝마쳐집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졌다라고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풍족하다고 그 전에 붙들었던 것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입니까? 여러분 이 물질의 기만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고 또 가난한 한 늙은 여성이 묘사되고 있지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채우신 그래서 완벽한 그 모습 오벳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그 할아버지가 된 오벳을 품 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나오미와 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졌고 내가 만족하였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것이 다 비어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풍족함인 것을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3월이나 4월경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보시면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추수가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이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농사 짓지 않은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땀을 흘려 가꾸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추수하지도 않은 이 곡식을 먹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오미를 또 룻을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을 그렇게 안으시고 그렇게 먹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이방 나라에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그 아들에 입혀줬고 또 살찐 소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오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역과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함은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결국에는 돌아오게 합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에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현재도 경험함이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조명하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인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가시면 우리는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고 원망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곳에 서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건해야 80이고 70인 이 인생, 이미 우리는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그 날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에녹에게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우리와도 동행하실 줄 아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일시적이고 또한 기만적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옵시고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열렬하게 사모하며 남은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